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전술 핵무기 사용 연습을 포함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준비와 배치 연습이 훈련에 포함될 것이며 남부군관구 미사일 부대와 해군 병력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러시아에 대한 특정 서방 관리들의 도발적 성명과 위협에 대응해 러시아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와 관련해 핵보유국들이 일상적으로 핵무기를 점검하면서도 이 같은 훈련을 특정한 인식된 위협과 공개적으로 연결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의 핵무기가 유럽 방위 담론의 일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군과 필리핀 연합군이 오늘 필리핀 인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례 연합훈련 발리카탄 2024에서 적격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훈련간 200명가량의 병력이 차례로 필리핀 북부 일로코스 지방의 해안도시 라왁 해안을 방어하면서 가상의 적을 격퇴하기 위해 제블린 대전차 유도미사일, 각종 기총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군 병력이 5척의 수상 목표물들을 격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오는 8일 가상의 적 함정으로 설정된 퇴역 필리핀 해군 함정을 양국 연합군이 침몰시키는 해상 타격으로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양국 병력 16,000명가량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간의 영유권을 둘러싼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져온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더홀룸, 발리카탄 합동 테스크포스 사령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훈련은 양국 부대 간의 상호 운용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상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발리카탄 훈련은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중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함께한 가운데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가진 3자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주요 위기에 대한 중국과의 조정이 절대적으로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유럽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과 EU의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 앞서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사안에 있어서 중국은 당사자도 참여자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대륙의 미래는 분명코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유럽 간 무역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한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 유럽을 방문한 시 주석은 프랑스에 이어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하마스의 최후의 보루가 있다고 주장하는 가자지구 남단 라파의 민간인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라파 동부의 특정 지역 내 민간인들에 대해 인도주의 지역으로의 점진적 이동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라파 동부 지역에서 서쪽 칸 유니스 지역 내 확장된 인도주의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일시적 이동 내용이 전단지, 전화, 문자, 연락, 아랍어 매체 방송 등을 통해 민간인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피 통로의 목적과 차후 행동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억류 중인 인질들이 모두 귀국할 때까지 가자지구 곳곳에서 하마스를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어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인질 석방과 관련된 가자지구 휴전 중재안을 하마스가 거부함에 따라 라파에 대한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전화회담에서 라파에서의 군사작전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대피를 위한 신뢰할 만한 계획과 인도주의 지원 흐름 유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와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고가 수입 외제차가 포착되는 데 대해 미 국무부가 모든 운송수단에 대북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최고는 12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3.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들이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아라 미노르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2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3개국 국방장관은 이날 하와이 호놀루루에서 3자회담을 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수출과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그리고 이런 미사일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깊이 우려한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다른 발사를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심각히 위배되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들은 영내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일본, 호주 3개국이 개최한 13번째 국방장관 회의였습니다. 세 나라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및 그 너머의 안보, 안정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우리의 공동의 가치와 결의로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3국 간 협력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모든 단계와 영역에 걸쳐 세 나라의 협력이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일치하지 않고 국제규칙과 표준 규범을 훼손하는 중국의 주장과 행동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장관들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일본의 반격 능력 도입과 호주의 장거리 타격 역량 투자에 대한 진전을 확인하고 이러한 역량 도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호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3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모두 북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북한의 적대와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대북 억제에서 호주의 협력이 더해지는 건 유용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미국과 일본, 호주 세 나라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면서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 주재 미국 대표부의 트레이시 뉴엘 부대사 대행이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대표부가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뉴엘 부대사 대행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제로 열린 OSCE 상설 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급증하는 군사비 지출은 향후 수년간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역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무기와 물자 조달을 위해 구축한 국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뉴엘 부대사 대행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약 11,000개 분량의 군수품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공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러시아는 이 같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에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여 우리는 북한이 공짜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며 북한이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및 재료, 기타 첨단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말하자면 러시아와 북한은 이 같은 이전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뉴엘 부대사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국가 등 57개국이 가입돼 있는 OSCE는 세계의 최대의 정부 간 안보 협력 기구입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대러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OSCE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가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우리는 벨라루스와 이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근거 없고 부당하며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 계속된 군사적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과 OSCE의 핵심 원칙 및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물질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독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 공장들이 러시아를 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풀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Meanwhile, North Korean factories are operating at full capacity to produce munitions for Russia.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6개월 동안에만 만 개 넘는 컨테이너들이 전달됐다며 이는 포탄 100만 발을 훨씬 넘는 양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고가 수입 외제차가 포착되는 데 대해 미 국무부가 모든 운송수단에 대북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 호위 행렬에 다수의 고급 수입 차량이 동원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북한의 고급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수단의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V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6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창건 92주년을 맞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하는 길에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물받은 러시아산 아우르스 리무진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이를 호위하는 경호 차량들이 대거 투입됐는데 행렬을 이룬 차량 18대 중 6대가 일본 도요타사의 대형 고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차량이 북한에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미화 약 8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제품입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에는 랜드크루저 300 외에도 일본 렉서스 LX SUV 2대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고급 SUV 및 구형 세단 7대, 그리고 미국 포드사의 대형 승합차인 트랜짓 2대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김 위원장의 지방 건설 착공식 이동 행렬에서 포착됐던 이들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자동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본사 기업 커뮤니케이션 팀은 3일 VOA에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벤츠는 북한과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 사무소나 기타 시설을 통해 북한 시장에 전혀 진출한 바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유럽연합 및 미국의 금수 조치 등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츠사는 또 이 같은 제재 위반에 자사 차량이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수출 통제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는 승인되지 않은 제3자 판매나 계약 지역 외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계약 위반을 용납하지 않으며 거래관계 종료 시까지 일관되게 대응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차량 판매, 특히 중고차 판매는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5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서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는 지난달 29일 자사 고급 차량이 북한에서 새롭게 포착된 데 대해 BOA에 제재와 수출 통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포드 본사도 북한에서 자사 차량이 또다시 포착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면서 북한 또는 북한 대리인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벌어지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일 미국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한 무기를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게 수출해 수익을 얻으려 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중동 내 친일한 비국가 행위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대량 살상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들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 등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잠재적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일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 같은 활동들을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우리의 비확산 도구 내 모든 범위의 수단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어 이 수단들은 차단, 제재, 법 집행, 외교적 관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는 모든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며 개별 주체들이 대량 살상 무기 운반 수단을 획득, 배치, 사용하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이행에 특별히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2004년 4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는 테러 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 제조와 획득, 보유,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결의 1540호 채택 20주년 기념 성명에서 이 결의가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물품과 관련 지식 등이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이전되거나 그들에 의해 전해지는 일을 방지할 것을 모든 국가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세계 평화와 안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미얼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3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전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 아퀼리노 전 사령관 후임으로 이날 취임한 파파로 사령관은 우리 세계는 중국의 우려스러운 행동과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침략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주장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북한 그리고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도 평화와 안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합동군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면서 투명성과 협력, 공정한 경쟁과 법치를 특징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아퀼리노 사령관 후임으로 지명된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 2월 28일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전 해병대원의 아들이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수병의 손자인 파파로 신임 사령관은 지난 1987년 임관, 37년째 복무 중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파파로 지명자는 전투기 조종사로 탑건 학교를 졸업했고 F-14 톰캣, F-15 이글, FA-18 호넷을 6,000시간 이상 비행했으며 1,100회의 항공모함 착륙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미 해군 중앙사령부와 제5함대 합동해군사령부에 근무했으며 2021년 5월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한편 이날 파파로 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점점 더 강압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해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태평양 섬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이런 행동 등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을 지배하고 독재적인 비전에 맞게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라면서 중국이 국방부에 추격하는 도전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편 북한과 러시아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이 여전히 영내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동맹, 파트너들과 연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비전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미국 사이에서 증대되는 양자 관계와 같이 우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쿼드 그리고 기타 협력 그룹을 포함해 영내 전역에서 우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중국 근해에서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다녀온 흔적을 남겼는데 이번엔 중국 앞바다에서 신호가 포착된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북한 유조선 안산 1호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신호가 발신된 지점은 중국 닝보 저우산 앞바다. 안산 1호는 본토 기준 약 40km 떨어진 이 지점에서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잠깐 위치를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중국 영해 기준선에서 불과 2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안산 1호는 지도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뱃머리를 중국 방향으로 향했는데 이는 안산 1호의 목적지가 중국 항구 혹은 중국 영해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안산 1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이 중 안산 1호를 포함한 13척에 대해선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하도록 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안산 1호가 어떤 이유에서 중국 앞바다, 그것도 북한 남포항에서 약 1000k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AIS 신호를 노출했는지 의문입니다. 안산 1호의 수상한 항적은 최근 러시아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지난 3월 말 안산 1호를 포함한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안산 1호가 지난 3월 25일 러시아 나홋카 항에 기항했으며 약 6일 뒤 러시아 해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 안산 1호는 지난달 21일 제주도 남쪽 약 126km 떨어진 해상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는데 약 열흘이 지난 이날 중국 근해에 출현한 것입니다. 이는 유엔의 제재 선박인 안산 1호가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산 1호가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이란 점과 과거 제3국 선박 등으로부터 유류를 획득한 전례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번에도 불법 유류 선적을 위해 중국 바다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안산 1호가 발견된 닝보 저우산 해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선박과 중국 선박의 불법 접선지로 여러 차례 지적한 곳입니다.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이 불법 환적의 온상으로 알려진 이 해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는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산 1호는 3,000톤, 약 2만 5천 배럴의 유류를 선적할 수 있는 중소형 유조선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두 차례 운항 흔적을 남긴 안산 1호만으로 최대 5만 배럴의 유류가 북한에 건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미 올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이어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미국 행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 탄압에 대응한 행정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기둥이라며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24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언론의 활동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범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진실 추구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전 세계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단순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모든 언론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행정부는 전 세계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 언론인들을 감시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과 오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연합을 결성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맞서고 독립 언론 매체의 보안을 강화하며 전 세계의 탐사 언론인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수주 안에 나는 전 세계적인 언론 자유 탄압에 대응해 행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언론을 침묵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와 비자 금지 등을 포함한 조치를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 및 미디어 종사자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권위주의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은 계속 허위 정보와 선전을 통해 사회적 여론을 약화시키는 한편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우리는 모든 국가의 언론인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전 세계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에 대한 변함없는 우리의 지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에도 명시된 언론의 자유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75년 전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으며 전달할 권리를 공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떤 언론인도 단순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협박이나 위협, 폭력에 직면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계속 앞장설 것이라며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우리는 모든 국가가 언론인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짓이 진실보다 우세한 세상에선 그 누구도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는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북한 정권의 언론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는 독립언론과 표현 및 의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북한의 다른 많은 인권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는 북한의 독립 언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77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은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의 공식 대변자인 조선중앙통신만이 북한 매체 허용된 유일한 뉴스 소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헌법과 출판법에 따라 주민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 헌법 제67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 원칙을 조직적으로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데 대해 UN의 인권보호 체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외부 세계로부터의 고립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하고 UN 회원국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VOA를 방문한 퀸타나 전 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올해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특별 보고관님의 재임 시기보다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ccording to the latest report from the current UN Special Rapporteur, Mrs. Elizabeth Salmon,
엘리자베스 살몬 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은 사실 더 악화됐습니다.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해 2014년에 조사위원회가 설립됐지만 그 측면에서도 진전은 없습니다. 유엔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민 형사상의 책임 규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여기에 대해 미국에선 오토 원비의 부모가 나서고 일본에선 지상낙원 캠페인이 펼쳐졌고 한국 등에서도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 내 억류된 탈북자들이 또다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That is wrong. Those who escape a country. And if they are repatriated,
잘못된 것입니다. 특정 국가를 탈출한 사람이 송환 이후 인권 침해와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을 송환해선 안 됩니다. 이건 매우 기본적인 국제법 원칙, 즉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입니다. 저는 재임 기간 중국 정부와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 비공개적 대화는 물론 공개적인 보고서를 통해 이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때때로 중국 정부는 농루플망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을 중단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환영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런 기조로 돌아가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그들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겠군요. 퀸타나 보고관이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이끌어냈을 때처럼요.
They are of course reaching out to the Chinese government. Ultimately, we should say that the main response.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중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린 이 문제의 주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자국민이 떠나길 원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송환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우해선 안 됩니다. 그들은 기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면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만이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화 창구겠군요.
Yes, they are talking. My colleagues are talking. The United Nations are talking. The UNHCR is talking. We should be talking.
그렇습니다. 대화하고 있죠. 제 동료도, 유엔도, 유엔 난민기구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말해야 합니다. 우린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정권은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있지만 우린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문제가 중간에 있더라도 우리에겐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까지 중단시켰는데요. 이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t's a complicated question from the political point of view again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the interests of states.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복잡한 질문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이런 질문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건 잘못된 신호입니다. 전문가 패널이 유지되는 건 중요합니다. 전문가 패널의 역할은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유엔의 인권보호 시스템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린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우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을 계속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전을 모색하기 때문이죠. 유엔 회원국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전문가 패널이 이런 측면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년간 북한 상황의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어 온 이 중요한 장치를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은 인권 유린의 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there could be a chance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사안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가 구체적으로 조사될까요? 이 파일에 담기게 될 가해자는 누가 될까요? 이는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첫째, 2014년 COI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동안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와 다른 특별보고관들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제형사재판소가 파일을 열고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충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책임 추궁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이중적 접근 방식을 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정권과의 관여와 대화를 추구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이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현장에서의 진정한 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과 민간인, 지방의 일반 시민, 그리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잘 존중받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선 여러분이 참여해야 하죠. 그래서 어렵지만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전문가와 탈북민들은 권고하는데요. 한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지금보다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It's a very important question. Because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e all enjoy the right to freedom of information.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 따라 우리 모두는 정보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 표현의 자유 등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관으로서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했는데요. 저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일부 행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북 사이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북 풍선으로 인해 북한의 보복을 두려워했죠. 이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질문이 중요합니다. 북한에 고립된 이유 중 하나는 정보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우리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도전과제 중 하나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이 모두 북한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현재 북한에선 국제인력이 없습니다. 서방국가 대사관도 없습니다. 고립이란 측면에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북한은 현재 최고 수준의 고립 상태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로부터 고립된다는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주체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방금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이뤄지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재임 기간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의하고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과 관련해 현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I will not compare. That's not, that was never my job. And an important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권 부문에서 일할 때 매우 중요한 건 정치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인권 문제를 논할 때 정치화를 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민 송환 사건 당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그 일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대북 풍선에 대해선 실제로 제가 DMZ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풍선을 군사 분계선 너머로 보내는 것에 정말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풍선을 보내는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엔이든 한국 정부든 북한에 대한 최선의 의제는 이중적 조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 추궁과 동시에 대화를 모색하라는 것이죠. 제가 보고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DMZ를 방문했고 김정은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톡홀름에서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과 같은 정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과대평가해서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DMZ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도 되는 것인가요?
Yes, yes.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 인도주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측에선 이미 인도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계속 문을 닫고 있는 북한 정권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United Nations has established an extreme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They cannot trade with anyone.
유엔은 북한에 대해 고강도 제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북한은 누구와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수출입도 불가능합니다. 안보리 이사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이 제재는 일반 북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유엔의 반응은 무엇이 돼야 합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요점이었습니다. 안보리의 제재 체제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생산하는 정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재는 적절하지만 안보리가 어느 정도 검토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물론 주된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주민의 자원을 핵무기 생산에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엔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린 공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우리 자신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하죠. 유엔은 제재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대화하길 원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국제구호기구 등의 제재 면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고 있는데요.
I met a number of times the sanctions regime in New York and I expressed my concern. This concern about the impact of sanctions.
저는 뉴욕에서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를 여러 번 만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재가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리는 제재 면제 승인 속도를 높였고 이는 잘한 일입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인도주의 기구와 비정부기구, 심지어 북한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구조차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제 입장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의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경문을 닫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구호기구 등은 인도주의 품목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 정권이 국경 봉쇄를 통해 이를 막지 않았습니까?
Not necessarily. Yes, it is true that that happened start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But it wasn't completely like that. And you have to...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맞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랬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분위기를 봐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유엔 일부 회원국은 북한의 개발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토론인데도요. 유엔이 북한의 개발 권리를 막는다는 것인가요? 핵 문제 때문이에요? 그것이 공정한 접근이든 아니든 이런 종류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북한 정부가 저지른 반인도 범죄뿐 아니라 집단학살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인 집단학살과 반인도 범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권이 잔혹 행위를 벌였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미 전문가가 촉구했습니다. 올리비아 이노스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미국은 북한의 잔혹 행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조사 범위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조사에 국한됐지만 북한 정권이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잔혹 행위 결론을 내린 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강제노동 종식, 난민에게 안전한 피난처 제공, 북한 내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인 집단 학살과 반인도 범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오픈 도어즈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라며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형태의 박해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잔혹행위 결론은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면서 후속 조치를 촉진하고 최악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거나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전 세계 정부가 심각한 잔혹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앞서 미국의 성공적인 잔혹행위 결론의 예로 ISIS의 잔혹행위와 위구르족과 로힝야족에 대한 잔혹행위를 들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022년 3월 21일 버마 군부가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과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당시 이는 국무부가 국제 앰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 등 독립적이고 공정한 여러 인권단체의 상세한 자료와 자체적인 엄격한 사실조사 결과를 포함한 사실평가 및 법률 분석을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oday marks the 8th, as I have determined that members of the Burmese military committed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gainst Rohingya.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잔혹행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런 잔혹행위 규탄 결론이 잔혹행위를 종식시킨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다른 정부가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응하도록 후속 조치를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노스 연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CY 10주년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안보와 가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잔혹행위 결론은 주민들과 종교적 신앙에 대한 탄압, 특히 북한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과 억압 등 매우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 matters because it would draw attention to a very important human rights issue, which is the repression of people of religious.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제재 이행에 중요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재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들은 제재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having difficulty enforcing sanctions now because particularly Russia and China who are important in terms of enforcing sanctions.
킹 전 특사는 우리는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하고 그들에게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변화는 하룻밤새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이미 10년 전 CY 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규명됐음에도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북한 잔혹행위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의아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분석관은 탈북민은 강제 북송되면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정치범 수용소 구금 등 반인도 범죄에 노출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인도 범죄 방조, 북한 정권의 탈북민,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에 대한 반인도 범죄와 잔혹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농사가 풍작이라고 선전했지만 춘궁기 들어 곡물가 급등을 막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러시아와의 협력도 군사 부문이 우선이고 식량 등 민생 부문은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북한 내 쌀과 옥수수 시장 가격은 킬로그램당 각각 7,200원과 3,300원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쌀은 5,000원, 옥수수는 2,000원 선이었던 가격이 춘궁기 들어 급등한 탓입니다. 기록적인 흉년을 기록했던 2022년 작황에 직접 영향을 받았던 지난해 5월 초와 비교해도 쌀의 경우 1,000원 정도 오히려 비싼 가격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추수기에 풍수해 등 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큰 풍작을 기록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곡물 가격이 지난해 추수기가 지나면서 상당폭 떨어졌지만 올 초부터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과거 4월쯤 시작했던 춘공기가 2월로 당겨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소장은 또 북한 당국이 수매한 곡물을 주민들에게 비교적 싸게 팔았던 양곡 판매소 가격 또한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에 농사 작황보다 작년에는 이제 그래도 괜찮았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심지어 지역 양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식량 판매소도 가격이 이전에는 시장 가격하고 뭐 나름대로 한 7,800원 정도 차이 두고 움직였는데 이번엔 100원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쌀 가격이 평양과 신의주는 각각 5,500원과 5,600원, 그리고 국경도시인 해산은 6,300원으로 벼 추수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박사는 북한의 지난해 수확이 양호했는데도 곡물 가격이 오른 것은 북한 당국이 농민들의 부분적인 곡물 처분권을 빼앗고 국가주도의 유통시스템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펴면서 장마당 거래가 위축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암거래로 내몰리게 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게 김 박사의 설명입니다.
시장에는 이제 곡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지금 판매 금기를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잘 되는데 그 곡물의 수매 계획분을 기본적으로 다 걷어들였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농장원들이 가지고 있는 잉력 곡물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을 못하게끔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북한은 식량난 완화를 위해 외부로부터 곡물을 들여와야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 이렇다 할 대규모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와의 밀착 강화로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의 풍부한 밀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군사 분야의 협력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군수 지원을 주고 받는 게 민생경제형이 아니고 국방 분야나 아니면 김정은 정권 차원의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러북 밀착에도 불구하고 식량 가격이나 장마당의 생필품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되거든요.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할 당시 북한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식량 무상 원조 제안을 받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대신 최근 러시아로부터 밀 종자를 도입해 자국 내 여러 곳에 파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러시아를 방문한 리철만 북한 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귀국 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 대사를 만나 4월 초 러시아 전문가들이 넘겨준 밀 종자를 평양 주변의 몇 개 군 지역들과 북부 지방들에 이미 심었다며 북한에서의 밀 재배에 맞는 밀 종류를 확정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만성적인 식량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밀과 보리 농사를 대폭 늘릴 것을 지시했고 북한은 이후 밀과 보리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북러 간 기후와 토양 그리고 재배 방식 차이로 종자 도입이 시도를 거두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모내기를 하듯이 따로 키우고 그거를 옮겨 심고 하는 식의 협력이나 농자재를 공급하거나 농기계를 공급했다라면 이게 진정한 협력인데 종자라는 거는 그냥 가서 사철자 놓으면 그냥 A4 포장지 정도 크기로 그냥 이렇게 주면은 끝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실효성이 낮은 수위의 이제 협력이 아닌가 싶고
중국과의 국경 교육도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조충희 소장은 최근 북한이 국경 일대 중국 측 상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며 식량 등 생필품 거래가 다소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지난달 말부터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밀무역 재개 흐름이 잡히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만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장마당을 활성화시키는 수준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아 오늘 진짜 더 기분 좋았던 게 자리마다 책 바구니가 있었는데
오늘은 서울 야외 도서관 책 읽는 맑은 내과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4년 5월 6일 역사상 최초로 1마일 달리기에서 마의 4분벽이 깨졌습니다. 육상 1마일 경기에서 인간 육체의 한계라던 마의 4분 장벽이 깨진 것입니다.
And here he comes. Bannister goes streaking forward with about 250 yards to the tapes. Just look at his
마의 4분 장벽을 깬 주인공은 영국의 육상 선수인 로저 베니스터였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3분 59초 4였습니다. 25살의 로저 베니스터가 기록을 낸 뒤 한 달 만에 10명이 4분 이내 기록을 달성했고 1년 뒤엔 37명, 2년 뒤에는 300여 명이 베니스터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베니스터가 깬 것은 전 세계 육상 선수의 심리적 장벽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록은 9년 전인 1954년 스웨덴 선수가 세운 4분 1초 4의 기록을 2초 앞당긴 것입니다. 세계 육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되는 로저 베니스터는 2018년 88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1994년 5월 6일 세계에서 해저 구간이 가장 긴 해저 터널이 개통됩니다. 31마일 가운데 23마일이 해저 구간으로 이루어진 채널 터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터널로 채널 터널, 채널과 터널을 합성해 터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988년 공사를 시작해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13,000여 명이 동원된 이 공사에 10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었으며 8명이 영국인, 2명이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영국 해협의 가장 좁은 부분인 도버 해협의 지하를 통해 영국의 포크스턴과 프랑스의 칼레를 연결하며 총 3개의 터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터널은 1869년 해저터널위원회가 발족해 1878년 굴착을 시작했지만 중지됐고 그 후 100년이 지난 1986년 5월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사업 인가를 받아 착공했습니다. 1990년 터널을 관통했고 1994년 완공하게 됐습니다. 채널 터널은 유럽 통합의 상징물로 세계 토목사의 한 획을 긋게 됐습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